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9년간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상담사로 사역을 하시는 김영서 심리상담사의 고통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통은 끝나도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삶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이 시작되죠. 상처를 안고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의 곁에 설 수 있을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한 사람이 고통을 견디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아픔을 지나 결국 심리 상담사로 서기까지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김영서 심리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부서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는 깊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당구할 이 시간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김영서 상담사의 그 여정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온전한 치유의 과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영서로 개명했습니다. 영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고, 또 개명한 이유, 그리고 개명 후에 이 이름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그 삶을 좀 나눠주시죠.
네, 제 이름은 아빠라는 사람이 처음 지었던 이름이 은희였어요.
은희?
예, 그러면서 아빠, 뭐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은혜 은자에다가 뭐 계지 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여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저는 은혜? 은혜는 무슨, 원수는 안 갚으면 다행이지. 이제 대학교 때 수련회 가서 되게 이렇게 기도를 정말 밤새 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너의 그 상처 입은 너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면 이름도 바꿔도 좋겠다 하셨어요.
좋은 서재 추천이었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은희라는 이름을 버리고 영서, 영원한 서약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근데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어요. 네, 그래서 영원할 영자에다가 서약 서자.
그럼 영원한 서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영원한 서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의미도 깊지만 그 한글 이렇게 이름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영서라는 이름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썼을 때 제가 불러봤는데 되게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외할머니가 제가 할머니 저 이제 이름 바꾸려고요 이러는데 저 깐난쟁이부터 저 애기 받아낸 분이 저희 외할머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입에 붙은 이름이었겠어요. 아기 때부터 불렀던 이름인데 그렇죠. 그거를 바로 바꿔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와, 그 참 할머니도 네. 대단하시네.
네네.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러면 넌 영서다 이렇게 해서 영서야 이렇게 계속 불러주셨던 게 되게 좋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회복의 길로 들어서시게 된 처음 도움을 받게 된 성폭력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상담소의 역할이 상담사님께 동화 밧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듣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상담소로 선뜻 발을 또 옮기기도 쉬운 길은, 쉬운 시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지금은 훨씬 많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뭐 요즘은 기독교 내에는 그 헤세드라는 데도 있는데 그 반성폭력 그런 기독교 단체 내에도 성폭력 상담하는 교회 내에 피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하는 상담센터도 생겼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성폭력 상담소도 이런 디지털 성폭력 아니면 친족 성폭력 특화된 그런 곳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많아졌어요 이제는 그리고 지역별로도 있고 그리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들도 무료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되게 많이 주어지고 있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이러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으로 그런 치료비를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기도 하거든요. 도움을 받을 의지만 있으면 이제는 선뜻 예, 한 발만 내딛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예, 그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꽁꽁 앓지 말고 그 아픔을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아요.
자, 네. 이제 결국 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상담사님이 고백하신 대로 상담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런 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사명에 동의하는데요. 상담사님도 이제 상담을 해오시면서 오히려 상담하시면서 상담사님도 힐링을 받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거에 능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상처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저 이거 아파요. 이거 좀 치유해주세요. 그런 시간들을 견뎌냈던 사람들 그리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그러니까 go through 한다고 그래요. 완전히 통과하는 정면으로 통과하고 그걸 쭉 경험해 나가면서 그것에 새살이 돋고 상처에 그리고 새살이 돋은 곳을 보면서 아 맞아 여기에 상처가 있었지 맞아 이렇게 아팠지 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 비슷한 예, 상처를 보면 아유 정말 아프겠네 맞아 그때 나도 그때쯤에 되게 아팠는데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된다면 상담사로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잘 소화하고 그리고 소화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과정을 다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완벽해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의 어떤 약함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나의 모난 부분이 또 누구를 찌르지 않나 계속 들여다보고 그렇게 상담사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에 동병상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공감되는 것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치유하는 사람이 무슨 뭐 기계를 가지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이렇게 밖으로 내어놓아서 시간이 가면서 함께 치유하는 치유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자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한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꺼내봤는데 안전하고 수용받고 공감받고 이해받고 이러면서 사람이 치유의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교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 받는다고 해서 고통의 제목을 꺼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다음 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맞아요. 와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군요.
대학부 때 뭐 나는 이 사람한테만 기도 제목을 나눈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고 이게 뭐지? 이랬던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담사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유는 목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없어지는 것을 치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담사님이 말씀하시는 치유는 어떤 뜻입니까?
저는 진주가 되어가는 과정이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보고 진주알처럼 영롱하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진주는 조개 안에 굉장히 작은 티끌이 들어가서 개를 굉장히 아프게 하니까 얘가 계속 자기 그래. 속살이 안 커서 계속 만든 게 그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삶의 나라든 칼날, 아빠라는 칼날이 어느 날 나에게 날아들어서 큰 상처를 냈지만 저는 그걸로 정말 쓰러질 뻔도 하고 뭐 죽을 뻔도 하고 뭐 자살을 시도해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뭐 이랬었지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선 참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진주가 계속 자라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제 안에 진주는 계속해서 커갈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네,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치유는 그냥 이제 치유 끝났어 끝 이게 없고 과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담사님께서는 고통에서 회복으로 가는 회복을 위한 처방전으로 스스로 세 가지를 제시하시고 또 실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네. 노출이고 두 번째 표출, 세 번째 투자인데 이 세 가지 처방을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계속 아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나의 상처에 맑은 공기를 주는 것 같고 소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그 처방전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 노출.
말하는 거. 네. 말하는 건 저는 친한 언니들한테부터 일단 나한테 안전한 사람들에게 나의 상처를 말하기.
아 그러니까 상처를 노출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안전한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말했는데 막
확성기가 돼가지고 동네방네다 떠들고 다니고
아니면 평가를 하거나
맞아요. 평가
어줍잖은 조언을 하거나 그런 사람보다는 진짜
들어줄 맞겠다.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노출하는 사람에게 들어주는 좋은 방법은 조용히 옆에서 휴지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할 수 있게 울 수 있게 그냥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표출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분노도 표출될 수 있어야 되고 슬픔도 표출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꽉 눌러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노출은 내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를 말하는 거라면 표출은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다고 이걸 진짜 뭐 화산처럼 폭발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실제로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도 전 표출했어요.
하나님한테도 표출할 수 있다.
네.
시편에 보면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원수한테 어떤 저주를 막
맞아요.
진짜 심각한 저주를 막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슬픔을 표출하고
우리는 어릴 때도 한국적인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표출하지 말고 살기를 권하는 사회 그게 미덕으로 맞아요. 알았거든요.
맞아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이제 힐링에 있어서는 일단 노출하고 표출하는 것이 건강한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할 때도요. 화를 막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유 여기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화든 뭐 슬픔이든 우는 시간을 30분을 울어도 저는 기다려줘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는 게 중요한 순간인 거거든요.
그러면 노출과 표출로 끝나지 않 세 번째 이 처방전 투자. 투자는 어떤 투자를 말하는가요?
제가 하고 싶은 치유 방법이든 뭐든 돈이 비싸게 들어도 뭐 집단 상담도 가고 아니면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땐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그리고 너무 허기질 때는 저는 이제 너무 그럴 땐 저한테 비싸고 맛있는 거라도 사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투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전 되게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에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욕구가 있는 걸 알아주고 그거에 투자해주고 그리고 치유하는 데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드는 거죠. 그걸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다 나아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거네요.
맞아요. 시간이 독인 것도 있어요. 시간이 약이다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냥 묵혀두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 게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돈도 투자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사람은 환기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을 저는 또 좋아해서 운동도 여러 가지 배우면서 또 나를 몸이 건강해야 사실은 또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네. 이제 지금도 어디선가 말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또 하나의 어린 영서, 청소년, 성인 피해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조언의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어딘가에 있을 영서님은 그러면 그 환경을 벗어나서 본인에게 지지적인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된다.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있다. 그걸 좀 믿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만 내딛고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한 발이 참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한 발을 위해서 어떤 분이 또 손을 내밀어 붙이시면 참 좋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그램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이름으로 꼭 묻고 싶습니다. 상담사님이 고민하셔서 이 definition, 정의를 한 고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것인지, 견뎌야 할 것인지, 통과해야 될 것인지, 또는 다른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담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어떻게 규정하시겠어요?
저는 고통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 없는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고통인데 고통과 삶이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삶을 살아내는 게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통을 각자에게 맞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참 어떨 땐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으면서 가는 게 고통을 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저희들과 나눠주신 우리 김영서 상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미국에 있는 복음방송 청취자들에게 또 인사나 또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미국 땅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안전을 제가 기원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 그곳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같으면 또 하루가 시작돼 평범했던 날들이 어느샌가 무너져 사랑하는 아이가 어둠에 갇혀 울고 나는 작은 손길 하나 대신 알 수 없네 두려움에 떨며 나는 헤매었네 광야 같은 길을 홀로 지나며 의지할 곳은 하나뿐이었기에 주님 앞에 나갔네
이렇게 우리는 세 번의 시간을 통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작을, 그 다음에는 그 고통 한가운데서 말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심지어 믿어지지도 않는 시간을,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이 그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용서 상담사님의 삶은 고통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통을 안고도 다시 살아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완전한 답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무너진 한 사람이 다시 누군가의 곁에 설 수 있다면 그 삶에는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어디엔선가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문장만이라도 마음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음은 한인가정상담소의 로렌 상담사의 폭력과 트라우마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컬럼을 소개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의 로렌입니다. 미국에서 가정폭력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말하고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모두 성폭력입니다. 이런 폭력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심각한 트라우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 증상을 겪게 되고 마음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트라우마와 증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트라우마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관해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피해자분들에게 우선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피해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력을 겪게 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그 충격과 당혹감 경험하죠. 그래서 상황을 이해할 만한 이유를 찾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폭력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때문인가 보다 하고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고 자책하게 되기도 하죠. 게다가 주변에서 피해자 탓을 하는 말이라도 들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너 때문이야 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폭력을 쓰게 됐다. 이게 가해자들의 주장인데 사실이 아니죠. 책임 회피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진다는 거죠.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말대꾸를 해서. 내가 방을 안 치워서. 내가 애교가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이다, 이상하다, 낙인 찍고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고만 하지 마세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겪은 것은 당신이 이상해서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마음에 남은 상처가 평생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살펴 주시고 또 주위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거룩한 상처로 남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